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국가조찬 기도회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도회에서 달라이 라마와 공개리의 대화를 나누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의 독립을 추구하는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그와 만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버네디트 미한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과 티베트의 독특한 종교, 문화, 언어적 전통 보존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1,64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타이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당국은 현재 실종자 12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는 어제 긴멘섬으로 향하기 위해 타이페이 송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교량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인근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구조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당국은 사고기의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회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항 관제소에 녹음된 자료에는 사고기 조종사가 엔진이 갑자기 꺼졌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사우디 왕족이 자금 지원을 했다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전 요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알카에다 전 요원 자카리아스 무사우이는 어제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명한 사우디 관리들이 알카에다를 도왔다고 변호사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우디의 전직 정보수장인 투르키 알 파이살 왕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무사우이는 전했습니다. 무사우이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워싱턴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만난 일이 있다며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을 격추시키는 음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사우디 대사관 측은 무사우이는 그의 변호사들조차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 전사 800여 명이 오늘 카메룬군을 공격했다고 카메룬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국경 일대에서는 보코하람과 이를 소탕하려는 다국적 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 치루마 바카리 카메룬 정부 대변인은 VOA에 차두군에 쫓겨 달아났던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나이지리아 감바루에서 국경을 넘어 카메룬의 포토콜에서 다시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메룬군은 어제 차두군의 지원을 받아 포토콜에 침입해 70여 명의 주민들을 살해한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을 격퇴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400일간 수감돼 있다 추방된 알자지라 방송의 피터 그레스트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해외 뉴스를 취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그레스트 기자는 오늘 자신의 고향 마을 브리즈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레스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스트 기자는 또 함께 수감되어 있던 동료 기자들을 두고 떠나온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보이며 국제 결의를 준수하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We will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that exists in North Korea.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외 관계 개선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섬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말했습니다.
Wherever they go, whether it's their overtures in Europe, Southeast Asia.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수준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대화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도발 위협을 계속해 한반도 상황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습니다. 금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보이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꼭 정권 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Change in North Korea does not need to be regime change as the example of Burma shows.
러셀 차관보는 4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북한 정권의 협상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불신했다면 애당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협상하거나 북한의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현 북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that exists in North Korea.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have a hostile policy. We have a denuclearization policy.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며 북한도 지난 2005년 여기에 서명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주제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 속에 미북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평화협정 체결 의지가 잘 담겨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성명의 첫 문장에 달려있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핵과 미사일 계획을 동결시키고 거꾸로 돌려 결국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미국은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핵실험과 군사훈련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최근 제안을 거듭 일축하면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지키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흥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doesn't have the right to bargain, to trade, or to ask for a payoff.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이 과거 행태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같은 비대칭적 기습 공격,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외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일 미한관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주장한 평양 초청설과 관련해 외교적 교신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미국의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ou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talk seriously abou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re willing to.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핵 협상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펴는 데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Wherever they go, whether it's their overtures in Europe, Southeast Asia, Africa, they're hearing a very.
북한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 공세를 펴도 일관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따라야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최근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ough they are having some senior level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s, at every opportunity, senior Russian government.
성김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하면서 9.19 공동 성명을 지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과정에 협력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같은 수준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어제 열린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제안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 핵실험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카터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유관국들을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강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또 북한의 무기 확산과 비대칭 전략 등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런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응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와 알라스카주에 배치 중인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제 지원 등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확산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국제 선박과 항공기 검색을 강화하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터 지명자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위협으로 대응이 마땅하지만 전쟁 행위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경우 130만 명의 미군 병력과 82만 명의 예비군, 국경 해양수비대, 그리고 77만 명의 군 관련 민간인들을 관장하는 미 국방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를 응답하지 않고 있고 미북 대화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한반도 정세와 양국의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두 장관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인사를 겸해 동북아 지역을 순방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오는 9일 조태영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반도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 16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육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한 비핵화 방안 그리고 북한의 도발 방지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5일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한일 3자협의에서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인식을 이끌어냈고 이번에 중국과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본부장은 의견 접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고 그런 진지한 자세를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미한일 3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회담 재개를 위한 조율사 역할을 해온 중국이 미한일 3국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핵 문제를 풀려면 북한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의 협의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한일 3국의 협의에서 형성된 공동인식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국 측도 이런 공동인식에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황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괜찮다고 할 수 없으며 육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활동을 하루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정부가 대화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도발 위협을 계속해 한반도 상황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가 한층 불안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미북관계 악화 등으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미국의 소니사 해킹 등으로 인해서 전개된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한국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군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붕괴 발언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듯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특히 다음 달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주재한 것으로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관계관과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1988년까지 해마다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지만 이후엔 재임 기간 중 두세 차례만 주재하고 나머지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겼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그런 회의를 2년 연속 주재한 이유에 대해 현재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북한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를 벗어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논평에서 올해 들어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붕괴론까지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거듭하며 미한 공조체제의 틈을 벌려 남북관계를 주도해보려는 시도라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미 간에 지금 어떤 설전이 좀 강하더라도 그런 남북관계는 약간의 여지를 주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대북 정책으로 나가게끔 유도해 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4일 미한관계가 주종관계라며 한국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를 동족끼리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갈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앞서 압도적으로 북한 인권 논의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유재희 유엔 주재 대사는 3일 2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hina's view is that human rights are not an issue to be dealt with by the Security Council. There are other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유엔에는 인권 문제를 다룰 다른 기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류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다룰 경우 상황 진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22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도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데 반대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 인권 상황은 정식 안보리 안건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대량 탈북과 급변 사태로 인한 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어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두 나라의 국방 군사 분야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회담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회담에 직접 관여한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두 나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방 분야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그 두 정상 간의 이런 지도부 출범 이후에 그에 아주 속도가 붙어서 상당 부분 발전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또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군사 국방 분야였는데 이런 분야들도 이번에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도록 그런 노력을 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센터장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로 한중 양자 간 문제와 북한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 협력 등 세 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먼저 한중 양자 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직통전화는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원치안 중국 국방부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직통전화가 설치되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에 대해 중국 군 당국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창 부장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구도, 일본의 군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국군의 미국 MD 편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승용 국방부 공보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사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한미군 배치라든지 또 주한미군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 전반적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창원치안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의 안보 비용을 줄이고 이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화와 교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9시 30분 23초를 막 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여전히 시급하다고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비정부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킹 특사는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비정부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4일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et up roadblocks on government-to-government cooperation in terms of engagement on humanitarian issues.
북한이 정부 대 정부 교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부 기구들과는 교류를 확대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도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고 킹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 do want to emphasize is that the need for food, for medical assistance, for technical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기술적,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 접촉이 주는 혜택이 아주 크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식량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3일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 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2014-2015 양곡 연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 전을 기준으로 594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8만 톤입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이 같은 수치는 지난 가을 쌀 수확과 올해 봄 이모작 작물 수확 전망을 합산한 것입니다. 북한의 수확량은 지난 2012년 4.4%에 이어 2013년 8.7%, 2014년 3.5% 등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쌀 생산이 10%나 줄었지만 대신 강냉이가 17%, 감자가 16% 늘어 총량이 비슷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냉이 생산 증가는 북한 당국이 관계시설을 늘린 데 따른 것이며 감자 생산 증가는 비료 투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봄 이모작 감자와 겨울밀 생산은 각각 17%와 2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씨가 부족해 많이 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식량 수요를 도정 후를 기준으로 548만 9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도정 후 식량 생산량 108만 2천 톤을 빼면 40만 6천 톤의 곡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3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족분은 10만 7천 톤입니다. 올해 식량 부족분은 지난해 4만 톤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이유가 수확 후 손실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식량농업기구와 김일성 종합대학 등이 쌀, 강냉이, 밀, 보리의 수확 후 손실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새로운 계산법을 올해부터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와 수확량이 같은 조건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식량난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도 북한의 식량 안보가 지난 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거부로 지난해 현지에서 작황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제공한 자료와 식량농업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 WFP의 1월 대북 영양 지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6만 4천 명에게 1,731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9만 5천 명에게 2,385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7%가 줄어든 것이고 전달인 지난해 12월 100만 명에게 2,916만 톤의 영양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41%가 감소한 겁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지난달 수혜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학교와 유치원이 방학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케버 WFP 대변인은 또 자금 부족과 영양 강화식품 재료의 도착 지연 등으로 영양 강화식품 분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2월에도 지원 목표인 180만 명에게 영양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시 36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민간경제협력을 위한 북러기업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이 소식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드미르 스트라슈코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4일 북한과의 민간경제협력을 위한 기업협의회가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슈코 부소장은 앞으로 북러기업협의회를 통해 두 나라 재계가 원활하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기업협의회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업상의 회의와 집회를 주선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스트라슈코 부소장은 북러기업협의회가 발족함으로써 두 나라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됐다며 양국의 교역과 경제관계가 더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기업협의회 발족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러시아 외무부와 경제개발부, 극동개발부,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갈러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북한 내에서 현재 사업 중이거나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러기업협의회 발족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기업들의 대북 사업을 매일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고위 관리들을 일부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통치술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건설 사업 분야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마 국장의 경질 이유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 불이행과 비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1956년생인 마 국장은 백두산 건축연구원 설계원 출신으로 지난해 5월 국방위 설계국장으로 부임했으며 마식령 스키장과 평양 문수물놀이장과 같은 주요 건설 사업을 맡아온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39차례나 수행하며 전체 수행 순위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교체된 변인선 군총참모부 작전국장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숙청됐습니다. 1946년생인 변전 작전국장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인민군 사군단장을 지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자주 동행하며 북한군의 실세로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일 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 지도원 대회를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변전국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7일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변인선에서 김춘삼으로 교체된 사실만 보도했을 뿐 변전국장이 어느 자리로 옮겼는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체제 특성상 지시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데 따른 문책성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주요 보직의 계급장을 떼고 붙이기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간부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 권력 기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의 숙청설이나 사망설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경희 당비서가 여전히 기록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경희 당비서의 공백을 메우면서 핵심 실세로 급부상한 김여정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은 점으로 미뤄 결혼한 뒤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3년 탈상을 마치고 집권 4년차를 맞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향후 장기 집권 체제의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민 300여 명이 대피를 했고요. 차량 10여 대는 파손이 됐고 30여 대는 콘크리트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아파트의 옹벽은 안전등급 B를 받았던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실 안전 점검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건설된 것이 1993년이었습니다. 옹벽도 그때 같이 설치가 됐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보도 사진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장마철 홍수로 이렇게 산사태가 난 듯한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예.
콘크리트 옹벽을 밀치고 쏟아진 그 100여 톤의 토사,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걱정을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에는 산이나 언덕 가까운 곳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들 한두 곳에 다들 이런 옹벽이 다 있습니다. 사고 아파트 옹벽 주위, 현재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 박태환이 금지약물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아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린보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국민적인 호응을 받고 있던 선수여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 하면 국민을 떠나서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럼 약물을 복용한 겁니까?
약물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니던 주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여기에 금지 약물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예.
남성 호르몬제인데 테스토스테론의 양성 반응을 보인 건데요. 박 선수 쪽의 주장은 금지 약물 성분 여부를 수차례 병원에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예.
병원 측에서는 박 선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그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검찰은 조만간 박 선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2월 27일에는 국제수영연맹에서 박 선수에 대한 청문회 또 징계 여부가 발표됩니다.
그럼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이었죠? 박 선수가 메달도 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메달은 박탈됩니다. 본인의 개인 메달뿐 아니라 메달을 같이 딴 그 계영 종목의 동료들 메달도 박탈되는 건데요.
네.
박태환 선수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은 400m, 800m 그리고 홍계양 400m 동메달입니다. 세계수영연맹 도핑 규제 규정에는 한 선수라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팀은 대회에서 실격되고 메달과 포인트 상금이 모두 몰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 전 러시아 수영스타도 이 도핑에 걸려서 동료들의 메달과 기록이 박탈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앱 등 휴대기기를 이용해서 차량을 예약 서비스할 수 있는 우버택시 서비스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예. 서울도 우버택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버택시, 스마트폰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스마트폰 하면 북한에서는 화면 접촉, 수감식 손전화기, 뭐 컴퓨터 손전화기 이렇게들 부르시는데 네. 그 우버택시라면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자유롭게 불러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북한 분들뿐 아니라 한국에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오히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뭐 새로운 개념의 택시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 스마트폰 세상이 되고 난 뒤에 생겨난 그 택시 서비스니까요.
네. 네,
한국에서는 이 우버, 그러니까 우버라고 얘기를 했죠. 우버를 유사 택시 서비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영업 등록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택시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돈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버 택시의 경우에는 그 우버라는 회사에 등록된 기사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된 그 출발지에서 손님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뭐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택시 운영 체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 우버 택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우버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단하겠다는 건데요.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그 우버의 그 우버 본사의 간부가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소비자와 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뭐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 우버 기사들이 한국 정부에 등록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데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반응을 낸 겁니다.
네, 이건 미국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이 우버 택시가 계속 합법화되고 있습니다만 또 여전히 택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달 이 우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위반했다는 혐의고요. 서울시에서는 우버의 택시 영업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포상금 100만 원, 뭐 미화로 $1,000 정도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 기사들의 반발은 더 거셉니다. 어제 우버 간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던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라, 한국을 떠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버 영업 행위가 한국의 택시 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응해 러시아 적경지역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다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국제사회의 관심사인데 먼저 그럼 유럽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특히 엔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적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병력 증강에 관해서는 가능성들이 예전부터 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나 병력을 증강한다는 얘기죠?
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에 따르면요. 러시아 적경 인근의 신속 대응군 규모를 13,000명에서 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요. 5,000명 규모의 새로운 초신속 대응군도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응하고 최근 러시아의 도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방어 태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나토는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추가 개입을 이제 막겠다. 그럼 방어적 차원에서 병력을 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의 결정이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순전히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뿐 아니라 이건 미국에서도 큰 관심사인데요. 마침 어제 상원에서는 미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는 미국이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이며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현 단계에서 무기 지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평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메르켈 총리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침 미국의 외교수장이죠. 존 케리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이라고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네.
국무부는 이번 존 케리 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동부사태 피해 주민들을 위해 1,640만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인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우크라이나에 3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 바 있고요. 국무부는 또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엔 에볼라 관련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네, 상당히 우려되는 소식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WHO는 지난달만 해도 서아프리카에서 주간 신규 에볼라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내려갔다며 에볼라 확산이 한풀 꺾였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주 다시 124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에볼라 사태가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데이비드 나마로 유엔 에볼라 대책도정관은 전체적인 에볼라 대응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에볼라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에볼라 감염이 집중된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과 기니 그리고 라이베리아에서는 이번 사태로 2만 2,460명이 감염됐고 8,97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워보는 잉글리시 위드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밤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함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은 주간 경제 뉴스, 열렬화 과학 세상, 그리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미국에서 한국계로는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최초다, 또 최초로 시작이다. 할 때마다 최초라는 말은 하나가 최초는 아니지 뭐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네, 라디오를 여는 세상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 means. But first, we'll listen to a conversation Jason and Mike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Oh, nice.
Their performance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d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Oh, bummer.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너 어제 음악회 갔었다며. 어땠어? 라고 묻자 마이크가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어, 맞아. 우리 지역 밴드였는데 공연 정말 대단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이슨이 Oh, nice.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It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s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공연을 하도 멋지게 하니까 관객들이 연주를 더 청해서 듣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뜨지 않았어. 하지만 사회자가 공연이 끝났으니 다들 돌아가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제이슨은 Oh, bummer. 어휴, 다들 실망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 went to a concert last night. How was it?
Yes, I did. It was a local band that was playing. They were awesome.
Oh, nice.
Their performance was so good that the audience was lingering in hopes of seeing an encore. But we were told by the MCs that Elvis had left the building, and the show was over.
Oh, bummer.
Today's phrase is Elvis, E-L-V-I-S. Elvis has left the building. Elvis has left the building. This phrase is said to mark the end of a show. So it simply means that the show is over and the audience should go home. Elvis has left the building은 공연이나 진행 중이던 일이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표현에 나오는 Elvis는 미국의 가수 겸 영화 배우 Elvis Presley. Elvis Presley를 말하는데요.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대중예술인이었죠. 빼어난 외모에 뛰어난 노래 솜씨, 그리고 열정적인 춤 실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을 끝내고 나올 때면 관객들이 노래를 더 듣고 싶다고 환호를 보내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 관객들을 진정시키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공연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뜻으로 Please, young people, Elvis has left the building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연이 어땠을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So remember that the phrase Elvis has left the building is used to mark the end of a show. 이젠 Elvis has left the build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